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9, 190쪽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심리학 용어에 보면 방어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어기제란 인간에게 두렵거나 또는 불쾌한 일 또는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방어기제에는 약 40여 가지의 행동이 있는데요. 잠깐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방어기제 중에 하나는 억압입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환경이나 생각 또는 두려운 그 상황들을 의식의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밀어버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억상실이 있죠. 두 번째 방어기제는 부정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불안한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자 애써서 외면하는 것을 말하고요.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아이가 무서울 때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셋째는 합리화가 있습니다. 합리화는 상처 입은 자아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과가 높이 달려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것을 따서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딸 수 없게 되었을 때 말하기를 아, 저 사과는 덜 익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동형성이 있습니다. 원래 원하던 행동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기제인데요. 대표적인 예로서 임신을 원치 않던 엄마가 결국 그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과도하게 잘해주고 잘 챙겨줌으로써 이 아이를 원치 않았던 자신과 또 이 아이에게 보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어기제가 있는데요. 이 방어기제들을 잘 살펴보면 인간이란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 또는 맞아들이기 어려운 그 형편을 그냥 맞아들일 수가 없어서 고작 하는 것이 외면하거나 도망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전부인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저는 이 방어기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두려움, 그 형편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 두려운 상황을 애써 피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허락해준 그런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아내 사라와 합의하여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건 역시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 취한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거룩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숭고한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에 모세는 주님,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애써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모세가 취한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말 저는 신문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문화 비교 문화학자인 헤이르트 호프스테더라는 그 학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93개국을 대상으로 불확실성 회피, 권력 차이, 장단기 지향성 등 다섯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 93개국의 모든 국민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나라의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다. 다른 것은 무엇이든 위험하다는 생각이 강하고 정치와 정치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는 권력 차이가 커 요령과 복종, 상속 재산, 허위가 다른 가치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무엇인가도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불확실과 모호함에 대해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 학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도망하더라, 잘 피하더라 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는 그 신문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함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지요. 그런데 그 대학을 직접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 아이들이 가야 할 대학과 학과는 학부모님과 또 그 반 담임 선생님이 결정을 해주죠. 이 아이의 성적과 또 이 성적을 토대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들 안에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결정할 때 이 아이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고 또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가 그러면 중요한 고려 대상일까요? 어느 대학을 가야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느냐? 어떤 학과를 졸업해야 이 아이가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임을 볼 때 저는 이 비교학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하지만 이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축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밀어주기보다는 이 아이가 졸업해서 어느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고려 여건이 돼버린 것이지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직장을 구할 때도 동일한 문제와 상황이 발생합니다. 확연히 다른, 조건이 확연히 다른 두 직장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굳이 조언을 구하지 않아도 쉽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준, 비슷한 조건의 그 직장에서 동시에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느 직장을 가야 할지,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들 속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교육자에게 찾아와서 대신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늘 있는 고민은 신실한 교회 오빠인 옥동자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원빈 오빠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감싸 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많은 청년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꿈과 환상 속에 젖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점심시간 때마다 요즘 뭘 먹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무거나요. 또는 대세가 뭡니까? 라고 대질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대가로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선택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굳이 회피할 때에는 굳이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망치는 것은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도망칠 수도 있겠지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청년회 임원으로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 정말 열심히 마음을 나누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부서를 이끌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소문을 하고 또 친구의 친구를 연이어 찾아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겸연스럽게 다시 돌아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요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드는 생각은 정말 어쩌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황당함 또는 그 허전함을 무시한 그냥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그 행동은 반드시 좀 고쳐져야 할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와 직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 내가 벌려놓은 죄악으로 인한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말고 그것과 만나라.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라. 그것과 대면하여 봐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죄가 아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환경, 형편에서 내가 그곳에서 있는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죄악,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숱한 잘못들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합니다. 직면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죄와 만나는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모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죄와 깊은 만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난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최대한 많이 드러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마음껏 표출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나는 심각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 석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살 가치도 없고 나는 어떠한 소망도 없이 나는 이미 죽어버려서 나 김대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나는 이미 죽어버린 죄인입니다. 지금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체와 마치 거울을 보듯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죄와 직면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에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생각을 고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회개란 그냥 단순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각을 고쳐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의 모든 족적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까지 모두 재수정 또 리셋해서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엄청난 작용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일어납니다. 죄와의 만남 없이 나의 삶을 그냥 순수히 하나님께 조정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회개란 죄 앞에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실체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의 죄와 용기를 가지고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본문은 회개의 3단계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얻게 될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얻게 될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얻게 될 그 벌에 대해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문을 빵 하고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회개입니다. 죄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회개의 3단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첫 단계는 죄악을 자복하고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었는지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그냥 생각이나 머릿속에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머릿속에 일어났던 죄에 대한 인식을 끌어내려서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고백함과 동시에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은 내가 죄와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 첫 출발점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할 때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몰려들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와 만났을 때 그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자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와 깊은 만남에 일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술을 움직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하기 두려워한다면 그는 진실로 자신의 죄와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속에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얻게 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모든 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커플이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주로 커플이 상담할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둘이 갈등의 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져서 수습할 수 없을 때, 둘이 그것을 수습하려고 할 때는 더 계속 싸우게만 될 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만 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좋아서 만난 그 사람들이 왜 서로 싸워야만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두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시작할 때는 저에게 아무 말이 없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찾아와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름다워야 할 그들의 연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그 출발점은 여러 커플을 상담해봐도 비교적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표현입니다. 사랑이 시작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죠? 따뜻한 말 또는 정성어린 선물을 상대방에게 주므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 표현했으면 상대방도 그 선물과 그 말에 맞춰서 함께 표현해 줄 때, 즉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표현해 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돈독해지고 원만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점점 두 사람의 만남이 세월을 거듭할수록 표현에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또는 너무 과한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을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원리가 영적인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내려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신앙생활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확대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는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과도한 예물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예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정말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겠으며 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을 배부르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족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약의 하나님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앞에 살펴본 이 세 본문 속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고 힘듭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성품, 인격, 신앙은 늘
그 자리인 것 같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사슬을 오늘도 여지없이 이 자리까지 끌고 나온 나의 실체를 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실체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만나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고 더 기뻐하시겠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깨닫고입니다. 깨달음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가방끈을 길게 늘어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보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범위가 훨씬 넓고 훨씬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속단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단정지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정짓고 결론 내린 그 속단이 진리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정짓고 속단해버렸을 때에는 이후에 바른 진리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외면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한 의대에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우리 의대에서 최고의 학생이라고 자랑하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병원 안을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는데 한 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인 채 거의 기어오다시피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걸어오는 자세나 모양을 보니 분명해. 그러자 그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허리디스크야. 서로가 자기가 내린 병명이 맞다고 싸우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화장실이 어딥니까? 성경 속에서도 착각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한나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보며 술이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도 한 속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출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소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래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어.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챙겨서 이제 평안히 누리고 먹고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자신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평안하고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속단했습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왜 이런 속단 속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례가 본질적인 나와 깊은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많은 속단과 또 착각 속에 살아가기 쉽게 됩니다. 이 속단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생각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나처럼 교회에 봉사하라고 그래.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믿고 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뭐 그래 뭐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라고 웃으며 넘길 수만은 없는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이 착각은 나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죄인으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신앙생활은 그냥 거칠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봉사부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로 아무런 보수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묵묵히 주일이건 평일이건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이 봉사부서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그 봉사부서에서 오래 봉사했던 사람들이 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새로 누군가가 봉사부원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이 봉사해왔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봉사하면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새로운 좋은 의견이 들어와도 예전에 자신이 해왔던 경험과 상황에 비추어서 안 돼, 못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거친 육두문자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사역자로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꽤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나름 설교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방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요. 또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교만했던 생각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오면서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하는데 그분께 이 이야기를 소개해도 되느냐 메일을 드렸는데 답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심을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2013년 2월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며 사역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망각한 채 사역하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우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우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을 나를 어떤 목회자로 어떤 목사와 어떤 전도사로 볼지 생각하며 사역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담당한 교구에서 또한 내가 담당한 봉사부서에서 그분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지 생각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행사와 또 교회 여러 가지 업무에서 함께 동역해야 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으로 사역하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었지만 사역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으며 얼마나 원하던 것이었는지 기억해서 이 자리가 귀한 것을 알고 사역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제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나는 꽤 괜찮은 사역자야 라는 이 교만한 생각이 다른 여러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교만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해야 했건만 저에게는 오만 방자함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또 여지없이 저는 연약해서 교만한 마음이 싹 틀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께 이 생각을 한번 함께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신자로 보실까요? 나는 어떤 아들이며 어떤 딸일까요?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나의 함께 믿는 동역자들은 나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을까요? 함께 봉사하시는 부서에서 또 함께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그 구역 식구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나를 담당한 담당 교역자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멀리서나마 보고 있는 그들은 나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의 실체와 만나게 됩니다. 감추어진 나의 실체와 만나면 기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감추고 또 감추어야 할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경험일 것입니다. 나의 내면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직면해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입니다. 모든 것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그 시험에 준비했으면 그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져도 원 없이, 후회 없이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고 놀면서 지냈다면 그 시험 앞에서 그 결과를 참담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부정행위를 함으로 나의 이 결과를 조금 더 승격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결과와 아픔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여 맞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가서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지만 아, 내가 이곳에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아픔의 죄악의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기꺼이 담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의미는 죄에 대한 깊은 가책과 경건한 애통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상황과 형편이 그냥 우연히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조각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이 과정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본문 42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레위기 26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얻게 될 그 모든 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은 그 모든 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즉 죄악의 형벌이 형벌이라는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선물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애틋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가장 좋은 도구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환경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피하고 싶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갈 때 그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첫 출발점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훼파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 울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권면하기를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당하며 만나실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용기 없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피하고 도망치던 내 삶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건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망치고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래 숙성된 김치가 찌개의 깊은 맛을 내듯, 흰 머리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말해주듯,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거할 때 우리를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제약된 실체와 거울을 보듯 만나게 하셔서 쉼없이 오직 은혜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오만한 신앙인이 아닌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